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My God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은 이런 그 누구의 하나님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나의 하나님은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진정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다윗 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다윗의 가장 마지막 말년에 그가 했던 말과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또 유언을 했던 그것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이 역대상의 마지막 장인 이 29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 주된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다윗과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이 예물을 드리는 그 내용, 그리고 후반절에 가서는 다윗이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혼자 그 화려한 궁궐에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그 성막으로 있었죠. 그 당시에 성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그 궁궐보다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성전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역대상 22절 2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가 평강의 사람이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할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아들, 그에게서 날 아들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게 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만나거나 또 헤어질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그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은 바로 샬롬과 그 히브리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도 방금 이 말씀에도 있지만 너에게서 한 아들이 나니니 누구라고요? 평강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샬롬 혹은 솔로몬은 평화, 평강, 안식 이런 의미가 그 솔로몬의 그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 평강, 평화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직접 짓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온 정성을 다해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짓게 될 그 성전을 위하여서 그가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다윗이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그가 굽고 그 나라에 있는 그 재산이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비축하는 그 금이 3,000달란트 그리고 은이 7,000달란트라고 합니다. 지금 그것이 얼만큼 많은 것인지 잘 상상도 안 갈 정도인데 그가 그렇게 많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그 예물을 비축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한 이 29장을 읽어보면은 그가 백성들을 모으고 바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이제 짓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예물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린다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백성들과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 또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성전에 드릴 그 예물을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 다윗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언제나 고백했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말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가 비록 자기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며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그 비밀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오늘 그가 건축을 위해서 드렸던 이 성전이 어떻게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고 인류를 통하여서 이 성전의 개념들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할 때 그것은 뭐 영어로 본다면은 뭐 Holy Temple이라고도 하고 혹은 Temple of God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그 히브리 원어에서는 보면 뭐라고 되느냐면 Beth Elohim이라고 했습니다. Beth Elohim.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밤에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가 잠을 깨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 장소를 돌베개하고 잤던 그 장소를 보고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하면 벳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여기는 벳엘로힘, 벳은 바로 집이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엘, 엘이라고 할 때는 엘로힘의 약자가 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야곱이 그 장소를 그렇게 벳엘이라고 짓는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봤을 때 그러면 그 성전은 과연 어디였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내가 여기에 거처를 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죠? 타브나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영어로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성소 또 그 안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뭡니까? 지성소. Holy of Holies라고 하는 그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궤 하나님의 그 성궤가 있었습니다. 그 성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맞이하고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대략적으로 주전 BC 1445년경에 이 성막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한 대략적으로 한 400여 년 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지어질 성전에 대한 예물을 드리고 대략적으로 주전 한 천여 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BC 1005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첫 번째 성전이 완성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성전의 역사에서 볼 때 가장 웅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도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이 기록될 정도로 이것은 위대한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분명히 하셨고 그 역사들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영원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았을 때 그 바벨론에서 심판받았을 때 함께 성전도 그렇게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전이 계속적으로 무너지다가 또 몇십 년 후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그 소수의 민족들이 다시 솔로몬 성전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크게 짓지는 못했지만 작은 규모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예수님이 계시며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다시 2차적으로 지은 그 성전을 더 40년에 걸쳐서 웅대하게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후 70여 년경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라는 왕의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에 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면 그럼 이제 하나님 어디에 거하시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는 뭡니까? 동일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지게 됐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그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아시리아인들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국들을 부를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인들은 이 정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수혈통을 가졌다고 자랑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산이라고 부르는 그림신산에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은 뭐냐?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신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남유다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서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너희들 예배는 안 받는다라고 서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truly, spiritually, worship하는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이 성전에서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룹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동시에 받으신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들을 계속 보다 보고 또 우리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어지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그 받으시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곳, 성전은 어디가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전하면서 너희 몸이 무엇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몸이라는 것은 바디, 몸일 수도 있고 또 존재를 얘기합니다. 존재라는 건 뭡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 이 자체가 우리 하나의 존재죠. 너희 이 존재, 너희 이 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혹은 성령의 전. 바로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몸을 죄짓고 미워하고 육신의 그런 타락으로 쓸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항상 뭡니까?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핀셋으로 뽑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세포와 같이 한 사람이 성전인가 동시에 또 무엇이 성전이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바로 교회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하게 이 건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고백한 바로 사람들, 그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를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주로 많이 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The body of Christ. 그래서 body of Christ 할 때는 예수님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머리.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 모두는 손과 발과 모든 각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한 가지 또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성전이 되어서 함께 자라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고 성전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주님은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모퉁이돌, 그죠? 코너스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때 이 코너스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퉁이돌이 빠져버리면 성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모퉁이돌이 되고 우리는 그 모퉁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지는 우리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뭐 벽돌이라고 비유하든 뭐를 비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무슨 사회주의자들이 보통 얘기할 때요.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면 우리 각각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부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부분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고 그 마음대로 하는 하나의 그 개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모퉁이돌이 되고 우리는 한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이미 우리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성전 하나하나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연결됨으로써 거대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우리의 아포슬 교회라는 이 로컬 처치가 있지만 또 다른 모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머리로 하여서 주님을 머리돌로 하여서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거대하며 그리고 거룩한 성소가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 이 다윗이 비록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지어나가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누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하는 것은 진정한 그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지어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지어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위에서 아마 이게 듣든지 보든지 뭐 때에 따라서는 직접 몰라 경험한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이 성전, 교회 건물을 짓는 걸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그걸로 인하여서 어떤 경우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전, 뭐 그런 교회 건물을 한다고 해서 부담을 드지는 않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는 성전을 우리는 치워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영적으로 치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함을 통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가 그 인생의 그 긴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는 29장 14절 오늘 본문 조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정말 가진 것, 그것이 꼭 어떤 그런 재산이나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지식, 나의 재능, 나의 인간관계, 나의 인격,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 이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직으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으로 행할 수 있냐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옵니다고 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다윗이 했는 이 말에서 정직이라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한번 NIV 영어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이 정직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Integrit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Integrity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정직, 성실, 충성, 온전함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정직함. 제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과 나누면서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성실과 정직으로 그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78편에 시편 기자였던 아삽이라는 그 기자는 다윗의 삶이 어땠던지를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기도하였더라. 그라는 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소년 시절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죠. 아버지의 집에 그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성실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악한 짐승에게 물려가자고 했을 때 다윗은 하여 새끼 한 마리면 작은 건데 내 괜히 갔다가 내 짐승한테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그건 죽게 내버려둔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는 마음의 성실함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의 공교함, 손의 공교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심을 다해서 그는 실력을 길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력을 길렀습니까? 물맷돌로 가지고 계속적으로 실력을 길렀습니다. 다윗이 거의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것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맞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청년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그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손의 공교함으로 날마다 양을 기르면서 그가 열심을 다해서 사자와 곰과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물맷돌로 그 악한 짐승들의 그 강한 짐승들의 급소를 맞춰서 이기는 법을 그가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며 일을 하며 비즈니스를 하며 그 무엇을 할 때도 이 공교함으로 할 때 정직과 성실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데 우울한 사람 보셨습니까? 감사한데 불평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감사는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원함이라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모든 짐승이 하나님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더 달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것이 바로 성전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날마다 여러분 삶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러분 삶 전체를 살아있는 제사로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로 말미암아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기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오 나의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받으시고 나의 삶 전체를 받으시옵소서 했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을 때 오 주님 당신께 날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